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61면 어간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셨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셨던 내용이 나오고 가운데 부분에는 이제 갈릴리 북부지방에서 예루살렘인 남부지방으로 이동하시는 그 여정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함께 읽은 부분은 갈릴리 사역을 하시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에서의 사역도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갈릴리에서의 초기 사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부분에서 후기 사역이 나오고 그리고 갈릴리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시며 그 행하셨던 일이 세 번째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함께 읽은 본문은 갈릴리의 후기 사역,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의 제일 끝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 하면 그 3장 앞에 넘겨보시면 3장 7절부터가 이제 갈릴리의 후기 사역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었습니다. 3장 7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6장 6절까지가 이제 한 묶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그 이제 본문 읽어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 이제 어떤 큰 사역의 한 덩어리가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인데 분위기가 좀 우울합니다. 5절에서 보시듯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제 이렇게 그 사역 전체가 마무리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죠. 그 예수님의 이 사역이 시작이 될 때 3장 7절로 가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3장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앞부분에서도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이 아주 인상적이어서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 갈릴리 후기 사역도 지금 그렇게 시작이 되었죠. 10절에서 보듯이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막 다가오는 바람에 예수께서 이제 병을 고치시는 것이 주 사역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주된 사역이었다고 이제 앞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방해받지 않으려고 이제 배에 오르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몸에 손을 대면 그 일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로 봐서는 그 예수께 손만 대도 나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을 밀고 들어왔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사역의 마무리 부분에 가면 물론 고향에 가셨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예수께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죠. 어떤 일이 계속되면 발전이 되고 더 펼쳐지는 법인데 예수님의 이 사역은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또 방금 읽은 본문의 바로 앞장에 보면 이제 5장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그 기록되어 있죠.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도 나오고, 또 죽은 그 회당장의 딸아이를 살리신 사건도 나오고, 그리고 열두에나 그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시는 일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아주 대조적으로 그 오늘 읽은 6장에 가면 고향으로 가셔서 거기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는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도대체 그런 활력,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던 그 일들은 다 어디 가고 예수님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계시는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만 고향 땅이었기 때문인가? 4절에 나와 있듯 고향 땅에서는 누구도 환영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향에서는 누가 와도 예수님이 와도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전체의 흐름을 보면 비단 이게 고향 땅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 이 갈릴리 후기 사역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반응들을 만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 있죠. 예수님은 여기서와 같은 일들, 사람들 속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게 되는, 아무도 믿지 않는 일을 당연히 겪을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장에 나와 있는 이제 비유와 관련된 내용이죠. 4장으로 한번 넘겨보시죠.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제 그 보통 알려져 있는 비유인데, 사실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는 별로 그 얘기가 없고, 그 씨가 뿌려지는데 그 씨가 여러 가지 다양한 땅에 뿌려지고 그로부터 나오는 결과가 다르다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니까 14절부터 20절에 걸쳐서 그 말씀을 해설해 주시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먼저 설명을 이렇게 하시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여기 뭐하러 왔는가, 전도하러 왔다, 앞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러 왔다, 선포하러 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씨는 예수께서 전하시려고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씨를 어디다 뿌리는가? 4장 다시 앞부분에 오시면 3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4절에 보면 길가에도 뿌려지고, 그리고 5절에 보면 흙이 얕은 돌밭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7절에는 가시떨기에도 뿌려지고, 8절에는 좋은 땅에도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여기저기 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들, 씨앗이 어떤 땅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결과들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땅의 다양한 속성에 따라서 씨가 아주 다양한 운명을 맞이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가지 사례가 나와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기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뿐이었죠. 나머지는 뿌려져서 바로 없어지기도 하고, 또 좀 자라다가 말기도 하고, 한참 자라다가 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이 세 경우의 공통점은 이제 열매는 거두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 선포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결과, 열매가 맺히는 경우도 있고 맺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매를 맺히는 경우에도 좋은 땅이라고 다 똑같지 않고, 어떤 곳에서는 30배, 어떤 곳에서는 60배, 또 어떤 곳에서는 100배의 결실이 있다고 해서 아주 다양한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9절에서도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이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알아들어 듣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금방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그러니까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시는가 궁금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이거 하나만이 아니었고 그 10절에 보듯 비유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이 외에도 이제 여러 말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마가는 대표적으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주고 있는데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11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내가 지금 가르치는 이 비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두 부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죠. 너희. 너희는 누구였냐면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었다. 그러나 외인에게는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말은 아마 이 그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었을 얘기였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로마교의 신자들에게 쓰여졌던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 복음서는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에게 소개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복음 전도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읽히도록 만들어진 책이었으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신자들은 금방 알아들었겠죠. 바울 서신을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비밀이란 말이 뭔지 금방 알아듣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복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어떤 진리,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계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함께한 너희에게는 그 비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계시가 주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인에게는 비유로만 주어진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인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12절을 통해 그 의미를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들로 이제 외인일 것입니다. 외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 부정적인 것이죠. 못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11절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 여기 지금 쓰여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비유라고 번역된 원래 원어는 이제 파라볼레라는 말인데 때로는 비유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수수께끼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알 듯 모를 듯한 말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보면 그 11절에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는 말은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처럼 그렇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예수님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12절에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이적들조차도 그 외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수수께끼일 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가오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복음 전도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드러내고 있는데 이 일은 두 가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두 부류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한쪽은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쪽이고 또 한쪽은 수수께끼만 수수께끼로만 이 모든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 부류 외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일에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과 행위에 접근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복음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우리가 그 11절과 12절을 보면 마치 지금 약 올리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건가 싶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함께한 너희에게는 이것이 전부 주어져 있지만 바깥 사람들에게는 전부 안 주어져 있지 않다. 불쌍한 것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 마가복음의 맥락을 보면 그렇게 읽히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외인에게 너희는 무엇을 보아도 무엇을 들어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지금 선고를 하시고 있는 중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그 마지막 판결을 하시는 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누가 있냐 하면 가롯 유다가 있죠. 그 앞에 그 3장 19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쭉 나열하고 나서 가롯 유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라고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해서 그 알아들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인들의 경우도 좀 다르게 읽힐 수 있죠. 바로 밑에 보시면 그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오죠. 미쳤다고, 귀신이 집혔다고 해서 붙들러 옵니다. 31절에 보면 심지어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죠. 자, 그러니까 사람이 그 32절에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좀 퉁명스럽게 얘기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을 업수히 여기셨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아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는 나중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그 사형 내내 그 뜻을 이해하고 동참하죠. 방금 읽은 31절에서 35절에 보면 그 예수의 가족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밖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32절에도 밖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예, 외인이란 말입니다. 지금 예수와 함께 하지 못한 외인이었던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살펴봤던 4장 11절에 있는 너희하고 외인은 지금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을 지목해서 너는 내 편이고 너는 밖에 있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너희도 나와 함께하는 결실을 맺는 자리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그러하지만 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것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아울러 하시고 있는 것이죠. 4장 12절에 있는 읽었던 말씀,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죄사함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제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사야서에 보면 나중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에 이사야 35장 5절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게 되면 그때에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사야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그리고 지금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눈과 귀가 열리길 바란다. 내 얘기를 듣기를 바란다. 아까 씨뿌린 자의 비유에 있었던 것처럼 좀 들어라. 잘 들어보고 이 일을, 너희에게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분별하여라 라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장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비유 가운데 그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또 이르시되, 4장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듣는 것을 주의하여라. 주의해서 잘 들어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그 신앙이 우리의 결단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긴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이 생길 때에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셨구나 하고 비로소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압력으로 느껴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는 믿고 싶지 않은데 믿음으로 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자유를 허용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우리의 의식으로는 내가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내가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삶을 걸고 이 말 맞습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제가 이것이 복음이라고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하는 그 과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비로소 그런데 이 일이 나 혼자만의 결심이 아니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일이었구나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차원을 기억해 보면 지금 예수님의 이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지점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넌 그냥 있어도 돼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자로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하십니다.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을 거셨고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잘 헤아려 보아라.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측정하는 방식으로 너희도 나중에 측정되게 될 것이니 내 말을 듣고 너희가 보는 것을 잘 분별해 보아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고 계셨는데 다시 오늘 보면 6장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고향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그 헤아리는 방식이 예수님의 의도와는 좀 달랐던 것 같죠. 6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묻죠. 그리고 예수님께 그 범상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받은 지혜가 무엇이냐,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미냐라는 것을 보면 다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권능도 인정하고 있었고 지혜도 인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다 보고 나서도 그 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별함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짓고 배척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런 반응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종류의 일이었길래 대상의 반응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일까요? 그냥 예수께서 다 알아서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못 믿는다고 못 고쳐주실 것도 아니었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꾸짖을 것도 아니셨을 텐데 왜 예수께서는 여기서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다고 얘기하시고 있는 걸까요? 또 심지어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까지 믿지 않음 때문에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고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까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려고 하신 일은 무엇이었는가? 자, 로마 교회 교인들, 이 마가복음 읽었을 교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신약 244면 어간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장 8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그 기쁨을 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기쁨을 누리는가? 11절에 보면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죠. 구원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화목은 일방적으로 누군가 사랑해주는 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나와 있는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너희도 또한 즐거워하게 되었다,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구원을 즐거워하는 것 정도에 그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은 지금 그와 같은 일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자,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예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고향에서는 그 예수님의 모든 권능을, 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이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역시 그들의 뒤를 따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가복음의 오늘의 본문은 묻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져야 예수께서 원래 이루려고 하셨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전 존재로 그리스도 앞에 반응하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요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데 없지만 우리의 사랑이 담긴 우리의 마음으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차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 앞에 있었던 그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사건들을 좀 더 깊은 의미로 음미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보시면 아주 인상적인 사건들이 나와 있죠. 세 가지 이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대체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실 때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그리고 예수를 따라오는 사람들 마음, 자, 이 경우에는 고향 땅의 사람들과는 대비되고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에 어울리는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5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량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량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예, 아주 참혹한 현장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죠. 물론 자기 자신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묶어놓죠. 묶어놓았는데도 그것들을 깨뜨리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것이었죠. 자, 이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의 껍질을 뒤집어 쓴 귀신이 아닙니다. 사람이죠. 귀신이 때로 들리기도 하고 자기 정신을 되찾기도 합니다. 자, 귀신이 잠시 이 세력을 다 발휘하지 않을 때, 자기 정신이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며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자, 6절에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합니다. 자, 이 사람 지금 자기가 달려가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람 마음에는 지금 이 달려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자, 물론 7절에 보면 이제 그 예수께 달려와서 말을 거는 존재는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기에는 담겨있지 않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목소리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귀신은 지금 원하건대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귀신들은 이 사람은 예수께 다가가면서 저는 목소리도 지금 내릴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살려주십시오라는 말을 여기 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예수께서는 아셨던 거였죠. 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지금 귀신이 이렇게 떠들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귀신이 용건을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리는 사람 사이에는 마음의 소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귀신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저는 군대입니다. 당시 군대에 6,000명이 한두안이죠. 자, 우리는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시죠. 돼지 2,000마리가 이게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 죽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얘기하죠. 이분 옆에 있으면 재산 다 들어먹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지금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다면 돼지 2,000마리쯤은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겪고 18절에 보시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이제 역시 또 쫓겨나가시는 것이죠. 귀신 들었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과 함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일을 거절하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그 일을 허락하진 않지만 너에게 이렇게 이른다. 집으로 돌아가라. 자, 집으로 얼마 만에 돌아가는 것일까요?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다. 내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 일을 얘기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 일을 지금 여기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가족들에게 돌아갔지만 예수와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어떠한 것인가, 예수께서 지금 다가오신 것이 무엇인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귀신이 내쫓김을 받는 일, 그 정도의 이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예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겠죠. 이런 일은 5장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5장 21절에 보시면 배를 타고 이제 쫓겨서 다른 곳에 가셨는데 거기 22절에 회당장 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죠. 자, 예수를 보자마자 엎드린 걸 보면 아주 중요한 용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얘기하죠. 자, 다 큰 어른이 그리고 회당장인 것을 보면 사회적 지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젊은 청년 예수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친히 가시겠다고 하죠. 자, 예수께서 그냥도 고쳐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 가도 내가 고친다. 자, 이제 나왔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예수께서 굳이 그를 따라가시죠. 자, 그의 마음에 그 아버지의 마음에 어울리게 지금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가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뒤에 나오죠.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갔더니 이미 그 딸이 죽었다고 이제 더 이상 이 선생을 랍비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굳이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자,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부정하죠. 예법에 따르면 특히 죽은 자에게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굳이 손을 대시죠. 그 아이에게 사체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시죠. 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손대지 않고 말로만 고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께서 지금 그 아이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 아버지에게 이 예수님의 손길은 참으로 인상적이고 귀한 것이었겠죠. 가운데에 보면 또 중간 에피소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열두에나 하혈을 한 여인. 이 병 때문에 재산을 전부 잃어버리고 그리고 병은 계속 악화되어 있던 여인이 예수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늘 하혈을 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니 사람들 곁에 갈 수도 없어서 고심 끝에 예수 뒤를 쫓아가다가 옷에 손을 대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걸 알아보시고 누가 손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중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에 33절에 보시면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 병이 나았습니다. 그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습니다. 제가 손댔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런 사정으로 제가 예수님께 손을 댔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 얘기를 듣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얘기하시죠. 딸아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딸이라고도 또 가족이라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딸이라고 부르고 계시죠.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 믿음 크도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걸까요? 믿음이 커야 나하고 무슨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에게 다가온 것 잘하였다. 너는 지금 나한테 돌진하여 왔는데 그거 잘한 일이다. 내게 와서 내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 건강하게 지내라. 이제 인생을 새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내 딸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계시죠. 그 5장의 사건은 그저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일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들의 수준에서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 예수께서 반응해 주고 계시죠. 자, 예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고침을 받은 자들은 이 일로 예수와 용건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저도 예수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께 제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삶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비로소 의미를 가진 삶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서의 배척을 옆에 세워두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두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자신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물러가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께 나오는 일은 이들의 마음이 필요했던 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사랑해야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 그것이 예수께서 기다리셨던 반응인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는 모두들 이 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길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걸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문제를 놓고 나아가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더 좋은 것은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 쥐고 계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마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화목하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화목하자.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리하여 열매를 맺으라. 그 열매는 하나님과 누리는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을 가진 자들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앞에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의 이적과 말씀 앞에 무엇을 요구받고 있는가? 신앙이란 무엇을 요구받고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앞에 보였던 여러 반응들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는 과연 주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 시간 통해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사람들 되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